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두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제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배를 타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누가가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 일행 안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행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바울은 13절 보시면 걸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배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이렇게 육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라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수도권에서 사역하다가 그때 성경 번역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번역자들이 목포에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펜젤러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배를 타고 갔겠습니까? 100년 전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른 길이었어요. 육로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이동하는데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게 만들고 자기는 걸어서 가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배를 타면 배 안에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죠.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를테면 군산에 온 거죠. 교회는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군산에서 전주까지 왔다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 항구에 왔는데 저 육지에 있는 에베소 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실 에베소도 그 시대에는 항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 에베소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50km쯤 떨어진 밀레도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한 거죠. 에베소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듣고 복음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이동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그때 밀레도에서 한 에베소까지 50km쯤 됐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 시절에 막 걸어서 가면 한 이틀 정도 거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5절 한번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복음전에서 양육한 성도들인데 아 이제 이분들을 다시 볼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이 이제 내일 본문까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조금 전에 25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21절 보시면 저 위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5절과 27절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뭐냐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향들, 병들고 타락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 신주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의 법에 따라서 연약한 영혼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공개적으로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도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 사도 바울 안에는 많은 고통과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사역하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 없이, 아쉬워할 것이 없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수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혹은 사역에 대한 계획을 쭉 세울 때 오늘 보면 23절 보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동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계획을 접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서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꽃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편안한 길, 쉬운 길, 고생 안 하는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시험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행복을 목표로 그렇게 삽니다. 가끔씩 보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행복이 목표다, 그래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고 가르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그것 자체로 목표가 아니고 행복은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행복이 그것 자체로 목표가 아니고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이라도 감수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 그것이 행복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을 목표로 살게 되면 삶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는 현실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열받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 그러면 세상과 대항해야 될 때가 많고 맞서야 될 때가 많고 싸워야 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거스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타락한 세상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고 뜻대로 안 될 일이 많고 고생할 일이 많다는 것쯤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걸 어렴풋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명확한 거죠. 한두 번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막 재촉, 길을 재촉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면 이렇게 고생할 거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지난번 복음서 읽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대성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해야 될 거다. 예수님 그걸 뻔히 아시면서 막 앞서서 길을 재촉하시면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애쓰지 않고 예루살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가르쳐 주셔요. 그래도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고난을 피해서 행복하게 사는 꽃길을 걷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늠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보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조성돈 교수님 설교하실 때도 들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뭐 속이 어떻든지 뭐 가정이든 뭐 다른 거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 바 없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여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정말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 안에 가정이 자리를 잡으면 그 가정이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 알아야 정말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다. 고백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그 앞에서는 귀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고백하면서 예수 위하여 살다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